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추수가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매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축제에 함께할 수 있는 특권이며 또 하나는 바로 청교도들이 드렸던 이 감사절, 바로 그 청교도의 땅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이민자에게 주신 특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534년에 영국의 헨리 8세 왕이 국왕이 국가와 교회의 유일한 최고의 수장이라는 법을 세우는 수장령을 반포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권위를 국왕이 갖도록, 쉬운 말로 하면 교황이 가졌던 모든 권한을 국왕이 갖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청교도의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자니 국법에 대해서 항거할 수도 없고 또 삶의 터전을 지키자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고민 가운데 있다가 1620년 9월 2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으로 왔습니다. 60여일 만에 11월 9일에 보스턴의 한 낯선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떠났던 영국의 항 프리모드 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해 겨울에 집 없이 지내는 겨울이 몹시도 추웠습니다. 힘든 겨울을 지내며 반수 이상이 추위와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낮에 행할 수 없었던 것은 주위에 거칠은 인디안들이 혹시 약탈하고 공격하지 않을까 해서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 죽은 형제들을 땅에 묻는 장례식을 행했습니다. 첫해 기나긴 겨울을 보내며 반수 이상이 죽었고 나머지 50여 명이 영국으로부터 가져온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교수요, 의사요, 변호사요, 목사요.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결과에 추수 곡식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흉작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1년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눈물로 감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가 얼마나 복받친 감사였던지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축제로 며칠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이 감사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을 아십니까? 첫째는 102명 중에 살아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눈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억압을 당하지 않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땅을 통하여 추수할 수 있고 흉작이든 풍작이든 관계없이 추수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땅에서 드려졌던 감사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보내면서 사업이 잘 되고 부동산이 대박이 나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397번째 맞이하는 이 땅에서의 추수감사절이 바로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힘겨운 이민의 삶 속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똑같이 이민을 갔지만 이 남미나 또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나 불교 국가들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로 이민 간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려면 보통 3, 4시간 드라이브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뭐 집에서 교회 오는데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특권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같은 이민자지만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청교도의 신앙처럼 먹을 것이 있고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인구의 3분의 1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먹을 것이 있어도 못 먹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지난 몇 달 동안 그 위염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은 많은데 못 먹으니까 삶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거스틴에 의하면 서로 만나면 만나서 인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헤어질 때에 성도들이 인사했던 것이 뭐냐면 잘 살아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많은 모진 핍박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감사였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여러분, 야만인과 문화인과 신앙인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야만인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냥 섭섭한 것만 기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야만인들입니다. 문화인이란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문화인입니다. 신앙인이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들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냥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사방을 둘러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아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세 번이나 맞아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맞이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를 쫓겨나도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해석될 수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청교도의 땅에서 397번째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바울과 함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길이 없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를 만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도저히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좀 뭔가 좀 나사가 풀린 사람이고 허물과 죄로 가득한 자신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평생 감사의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첫 번째는 예수 만난 기쁨입니다. 예수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형 에서가 배고파 들어왔을 때 죽 냄새를 붉은 죽을 쑤어서 냄새를 솔솔 풍기면서 주간긋 줄 테니까 장자권 팔으라고. 아니 동생이 형한테 죽 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그렇게 사기쳤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장자를 향한 축복을 할 때에 형이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양가죽을 홀딱 벗겨서 자기가 뒤집어 쓰고 털 많은 에서인 것처럼 목소리를 깔아가지고 아버지 에서예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사기쳐서 도둑질했습니다.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빈몸으로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갔는데 빈몸으로 들어가서 불과 몇 년 만에 삼촌 재산의 반 이상을 자기 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얼마나 속상하면 다시는 우리 땅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너 우리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 뭐 형제고 뭐고 할 것 없이 죽여버리겠다. 쫓겨났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에서가 쫓아오고 뒤로는 도망갈 수 없도록 라반의 형제들이 줄을 쳐놓고 있고 그때에도 뭐 좀 살아날 좀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짐승을 두 대로 나누어서 병든 거 앞에 세우고 건강한 놈 뒤에 세우고 형이 눈이 어두워서 병든 거 받고서 해호호하면 건강한 건 지가 갖고 만약에 형이 이거 갖고 마음이 안 풀리면 건강한 짐승 다 주고 그거 가지고도 안 풀리면 내 새끼들도 아내들도 다 주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라헬을 맨 꽁무니에 뒀다가 형이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라헬까지 주고 자기는 뒤로 도망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져주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심통 맞은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의문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것이 안 풀렸지만 크고 보니까 내가 야곱보다 훨씬 못한 심성을 가졌는데도 야곱보다 더더운 축복을 내가 누리더라고요. 야곱은 염소 껍질 벗겨서 뒤집어 쓰고 축복받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껍질을 홀랑 벗기고 살과 피를 다 흘려 그 피를 뒤집어 쓰고 야곱이 받은 축복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영적 자녀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며칠을 축복 축제를 갔습니다. 그 축제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오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축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시면은 천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과 또 14만 4천의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이요 하늘나라 찬양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이 드렸던 이 땅의 감사는 풍요로워서가 아닙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기에 나를 살리시고 예수 만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 찬양할 수 있는 그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세전에 부르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양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난 기쁨이 오늘 감사절에 최고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참 신통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가 된 것 이전에 나같이 못된 심성을 가진 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참 신기한 기적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주일에 내 건강과 물질을 떠나서 내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만난 기쁨에 감사 찬송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나의 나된 것에 대한 감사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현재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이 모습 이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부러워합니다.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이 부럽고 또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부럽고 나보다 키 큰 사람이 부럽고 아니 나보다 키 작은 사람이 부럽고 하여튼 다 부러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보다 더 나은 것만 보다 보니까 불평이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망각하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가 나 된 것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돌아보면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길이 없는 내 모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욕심 많은 주인과 착한 모습이 살았답니다. 이 착한 모습이 아침 새벽이면 나가서 주인을 따뜻하게 자기 위해서 나무를 산에 가서 해오고 있었는데 이 주인 생각에는 이놈이 하루 종일 산에 가서 나무 한다고 그러고 잠자고 놀다가 나무 대충 주워 갖고 오면서 밥만 축내는 거 아니냐 이 의심이 생겨가지고 이놈을 한번 쫓아가서 봐야 되겠다 이른 아침에 나무하러 가는 모습을 쫓아 올라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산에 올라가든지 주인이 쫓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하는 순간에 앞에 거대한 고만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빨을 드러내고 손을 드러내면서 이제 고래, 이 그 곰의 밥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주인이 곰을 향하여서 나 좀 목숨만 살려달라. 내 다시는 사람 의심하지 않고 좀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살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막 하는 순간에 퍽 소리 나서 보니까 곰이 앞에 쓰러진 거예요. 보니까 모습이 쫓아오다 말고 그 모습을 보고 이 곰의 머리를 도끼로 쳐가지고 한 방에 쓰러진 겁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부축해서 겨우 내려와서 치료를 받고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건강도 생명도 살았고 또 곰도 큰 거 한 마리 잡았으니까 고기도 먹고 껍질을 홀라당 벗겨가지고 곰 가죽을 팔려고 시장에 나갔는데 안색이 안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하인을 불러서 그 머슴한테 소리를 칩니다. 이놈아, 곰 도끼 자국 때문에 껍질값이 반값이 단다. 왜 치려면 머리를 쳤느냐? 다른 데 치지. 그렇게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겨운 이민 생활 속에서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순간마다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말은 뭐냐면 남들보다 내가 부요하고 남들보다 건강하고 남들보다 똑똑해서 감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더 베스트 완으로서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이 감사절이 아니고요. The only one,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카세트 테이블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 레이블이 안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멋있는 클래식 음악이 담겨 있는가? 여기에 아니면 시 낭송하는 것이 담겨 있을까? 아니면 학생이 잃어버렸다면 여기에 대학 교수의 명강의가 담겨 있는가? 뭐 이렇게 궁금해서 가져와서 카세트 테이블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을 사세요. 뭐 계속 계란이 왔습니다.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쓸모없는 걸지 모르겠지만 계란 장사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카세트 테이프가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마이크 잡고 계란이 왔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프가 그 사람에게는 그 소중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나는 왜 내 속에 클래식 음악이 안 담겨 있나? 나에게는 멋진 시가 왜 안 담겨 있나? 이런 거 가지고요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그곳에 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 절대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줄 아는 자들이 됩시다.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바울은요 풍요로운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이 뭐예요? 개고생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죽도록 남들보다 더 고생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은혜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요 못된 것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남들보다 더 수고한 것이 은혜랍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주일학교 때 선생님에게 많이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낙동강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난한 뱃사공이 항상 사람들을 여쪽에서 저쪽 강을 건너게 하는 일을 했는데 착한 분이라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착한 뱃사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홍수가 져가지고 막 떠내려가는데 뭐 그걸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작은 배를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막 물살이 센데 보니까 노루 한 마리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미물의 생명도 생명이다. 그래서 노루를 배에다가 확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보니까 뱀 한 마리가 지푸라기 위해서 물 먹으면서 가는데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뱀도 생물이니까 살렸습니다. 옆에 보니까 아이가 거의 물에 혼절해서 떠내려가서 아이도 건져냈습니다. 다른 것을 건지는 것보다 이 아이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가서 이 아이를 응급조치해서 살렸습니다. 네 집 아들인지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윗마을에서 혼자 크던 아이입니다. 고생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내가 양아들 삼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자라라. 그 집의 아들이 돼서 이제는 밥 먹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좀 크니까 할아버지 뱃일은 나한테 맡기고 할아버지는 좀 쉬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서 뱃일을 했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뱃사공이 할 일이 없으니까 놀 수는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하려고 갔더니 자기가 살려준 노루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를 보니까 노루가 자꾸 가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노루를 따라갔습니다. 한참 숲에 들어가더니 땅을 막 팝니다. 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이제 막 금은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노루가 자기 살려준 것에 감사하면서 이 나한테 선물을 줬구나. 그래서 노루에게 정중하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져다가 참 이제는 가난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아들이 뱃일을 그만두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죄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할아버지가 꾸짖어도 안 들어요. 잔소리가 많아지니까 이 아들이 관가에다가 이 할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을 해갖고 와갖고 잘 살게 됐다. 그 원님도 보니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는데 너 어디서 부자가 됐느냐? 노루가 줬어요. 근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 정신 나간 노인아, 노루가 어떻게 주느냐?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살려준 뱀인데 감옥 안에 실실 기어들어오더니 자기를 꽉 물은 거예요. 그래서 독이 퍼져서 거의 죽었구나. 한데 그 다음날 이 뱀이 두 개의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잎사귀를 상처에 대니까 독이 싹 빠지면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밖에를 보니까 포졸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님 사모님이 뱀에게 물렸는데 아무리 좋은 의사를 갖다 놔도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 이 할아버지가 내가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원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나머지 한 이파리로 그 원님의 부인을 살려줬습니다. 원님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할아버지 말을 다 이제는 이해하고 그 양아들이 이 나쁜 놈 짐승도 은혜를 은혜로 갚는데 너는 어떻게 사람이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고 매우 쳐라 그렇게 하고 감옥 안에 가뒀는데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 덕분에 이 양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요 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요 다 조물주의 뜻대로 쓰임을 받으면서 영광을 돌리는데 딱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은 은혜를 왼수로 갚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보여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전설 따라에 나와 있는 양아들처럼 우리들도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모든 일이 성공하고 잘 될수록 자신을 크게 보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일이 성공하고 잘 될수록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나를 더 낮아지게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이 되시면 I am something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이건 은혜가 없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I am nothing.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늘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